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요? 예수님 하시면 맞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완전한 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이 18절, 19절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마을에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느라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요, 어떻게 본다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성경 전체를 압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의 역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요약하신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역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소개하면서 쓴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마치 심부름하는 종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신 분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하게 하신 분에 대한 감사도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들은 바대로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예수님만 강조가 많이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돈 벌어오는 아버지 수고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맛있는 거 사다 주고 필요할 때마다 돈 주는 엄마는 좋은데 아빠가 뭘 하는지 아이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좋은지도 모르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이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전혀 나오지 않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 한 가지도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하신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놀라운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한 엄청난 희생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수고도 기억해야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의 수고를 감사하고 엄마를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걸 기억하는 아들은 장성한 아들입니다. 다 큰 아이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8절, 19절을 잘 요약을 해보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뭘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순서로 내용을 좀 정돈을 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이 주가 누굽니까?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조금 지나가시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쉽게 설명하면 나를 임명하시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 그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을 맡기셔서 일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작정을 하셨을까요?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이미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 있으니 바로 그때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언제부터 그랬었는지는 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그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이 긴 구원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 역사를 기획하고 감독하고 캐스팅하고 각본 쓰고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럼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역사 속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나고 싶어서 나신 분 계셔요? 자라고 싶어서 자라신 분 계세요? 내 뜻대로 된 것 전혀 없진 않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아니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도 거기에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편한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대로 한다고 용 써보면 그것이 오히려 고생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도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참 멋있어 보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참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요. 능력도 없이 큰 소리 치는 아이들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났을 때 그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크게 성공하겠습니까? 인생 망쳐놓겠습니까? 망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최고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 어디 나를 감독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그게 다 철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9세 정도 되나요? 19세라 칩시다. 19살, 20살 먹은 것이 아, 나 이제 부모님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말려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지 권리인데. 그거 놔둬놓으면요. 참, 뒷일이 참 머리 아파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철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소신도 없이 나무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기는 되죠. 그런 사람보다는요, 나름대로 소신 있어서 신념을 가지고 제기를 가는 것이 더 낫기는 합니다. 분명히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자식, 돈, 남편, 숨쉬기. 어느 게 제일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숨쉬기요? 숨쉬기는 마음대로 됩니까? 숨쉬기라고 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이거 준비를 하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출근 준비한다고 바쁜데 그리다 되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네 개도 아니고 두 개만 물을게. 당연히 숨쉬는 거하고 남편 다루는 거하고 어느 게 쉽노? 하고 물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탁 하던데요. 그런 건지 아십니까? 남편이 쉽대요. 왜요? 오늘 아침에도 뭔가 이게 칙칙 뿌리는 거 있죠? 이거 뿌리가면서 색색거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있습니다. 코구멍으로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요. 입으로 쉬면 되잖아요. 입으로 쉬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밤중에 입 벌리고 밤새도록 입으로 숨 쉬면요. 말라서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분명히요. 숨 쉬는 게 그래도 제일 쉬운 거다. 마음대로 되는 거다 하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 여러분 고생이가 나가시 끊기는 자식 두고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까? 제일 안 되죠. 아니 몇십 년 살았던 그 남편 그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벌써 50년 넘게 같이 사셔놓고 말이에요. 그게 안 돼가, 야야, 하, 너 아버지 한번 봐라, 뭐, 이러시거든요. 제가 어쩝니까? 누구 편 들어요? 그래, 어머니 안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오셔가지고요. 너 엄마가 있잖아. 누구 편 듭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니, 자기 남편 50년 넘게 살았으면, 그거 마음대로 못, 이러고 싶긴 한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 남편이 마음대로 됩니까? 돈이 마음대로 됩니까? 심지어 숨쉬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질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잘났다고요. 내 인생 내 거라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숫자에 칠 가치도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싶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란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혹시라도 말이죠. 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런 소리 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믿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남보기에 그래도 잘났고 능력 있다고 할 만한 분이 계시다면요.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내게 이 더 능력을 더 주셨구나 해서 감사할 일이지 내가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사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마 야곱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 130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산 얘기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돌아보시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요. 자기 꾀. 별명을 붙인다면 잔머리에 대갑니다. 꾀를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자기 꾀 믿고 애쓰고 노력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고생을 적게 하는 길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모든 일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자그마치 세 번이나 나오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 같아요. 잘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계시록에 이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다 동일하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혹시 그 표현을 만나거든 주의해서 한번 보셔요.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이 국가, 이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믿어버리셔요. 그러면 우리 걱정이 많이 줍니다. 이놈의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야, 이 교회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교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걱정은 하고 염려는 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걱정은 마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집안 이거 어떻게 될까? 노력은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우리 집안의 주인공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 이거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대상이 누구냐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신 8절 다시 보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푸시는 것.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상대로 이런 일을 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여기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 안 계셔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아닌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 포로된 자에 해당됩니까? 여기 포로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눈먼 자 계셔요? 그러면 이 본문이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 없는 본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면요, 가난해도 가난한 줄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저 슈퍼에 가서 맹물을 사 먹어도 당연하죠. 아니, 당연히 맹물도 돈 주고 사 먹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산골짜기 뛰어다니면서 겨울물 목마르면 그냥 퍼마시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요, 돈 주고 물 사먹는다는 게 아직도 못마땅한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 무슨 돈을, 아니 미안합니다. 무슨 물을 돈 주고 사먹어?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물이요? 휘발유보다 더 비싸요. 휘발유는 이거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저 먼 나라에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면서 씨로 와가지고 정제해서 가려낸 이 휘발유보다가 우리나라 우리 땅 속 파가지고 끌어올린 물이 어떻게 해서 더 비쌉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꼭 비싸다고 불만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같으면 수도꼭지 틀어서 그냥 먹고 길가에다가도요. 흘러가는 겨울물 그냥 떠먹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걸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다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아직도 생수를 샀거나 슈퍼에 가서 맹물을 사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무슨 기억 때문에요? 옛날 맹물 그냥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돈 주고 못 사 먹겠어요. 뭐 좀 잘못됐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가난한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돈을 많이 가진 탕자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지금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 가서 멋지게 살고 있는 이 아들 말이죠. 이 아들 지금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부자죠. 부자죠. 조만간 거지가 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탄에게 매여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포로된 사람입니다. 눈 뻔히 뜨고요, 하나님 못 보는 사람, 이게 소경입니다. 여기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린 사람이 누굽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우리 본문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소경이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에베소서에는요 이런 인생은 가리켜서 아예 죽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은요 거지입니다. 거지 인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참 세상 살만합니까? 멋진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에덴 땅을 비교해보면요. 우리는 그 좋은 집 다 버려두고 나와가지고 지금 거지 생활하는 겁니다. 거지 중에서 조금 나은 거지가 돼가지고 나 부자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다 팽개치고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을 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더 복되고 부유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고 묻길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능력으로 이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진작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인생은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인생이고요. 포로된 인생이고요. 눈먼 소경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부자를 성경이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이 부자들은 계시록에 가보면요. 전부 장차 심판의 대상들이 됩니다. 부자가 뭔 잘못이 있는데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부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린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조금 찾아보아야 할 겁니다. 그 잃어버린 걸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면서 이 노력을,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 인생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인생들이 갑니다. 내가 왜 가난한데? 내가 왜 포로됐는데? 누가 제일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이요. 목마르고 돈 없는 자는 물로 나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죠? 돈 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목마른데 돈 없는 자.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을 가난하고 눈멀고 소경된 자, 오늘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은 마른데 돈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거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다 누려본 그가 하는 말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돈 많아봐야 뭐 부인이 많아봐야 그 별 소용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은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난하고 눈멀고 포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바로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18절에 다시 보십시다. 자유를 보게 함을, 자유롭게 함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결론 부분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란 말은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희년입니다. 희자. 무슨 희자죠? 희년. 무슨 희입니까? 기쁠 희자입니다. 기쁜 해. 안식년을 7번 지난 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50년째입니다. 50년째가 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해지요. 이 해는 팔렸던 토지도 원소유주에게 돌아가고 노예는 모두 해방됩니다. 희년이 왔음을 알릴 때에 수양의 뿔을 불어서 희년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 해가 온통 즐거움으로 환희에 넘치는 한 해가 되죠. 그 수양의 뿔을 요벨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희년을 요벨의 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이란 말이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이 나중에 그리스에도 들어가고 라틴어에도 들어갑니다. 라틴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영어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벨이란 말을 영어식으로 읽어서 주빌리, 주벌리 이렇게 해서 이게 영어로 희년이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 주빌리 하면 좀 낯설지만 혹시 찬양 좋아하시는 분은 찬양 가사 중에 주빌라텐가 유빌라텐가 있죠? 요벨 가는데 그게 굳이 영어 철자로 말하면 J자로 시작하거든요. J자로 시작하는 게 이게 미국 사람들은 그걸 주라고 읽으니까 주빌라테가 되는 거고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유빌라테가 되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요벨에서 온 말입니다. 요는 이 희년이 오면 온 천지가 기쁨에 들떠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희년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요. 이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에게 이 희년의 기쁨을 알리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의 사역은 우리 불쌍한 인생들에게 바로 이 희년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긴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도 바로 이 희년을 이루는 데에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러 오신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바로 그 죽음으로서 완성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이 희년이란 얘기입니다. 기쁠 희. 즉 기쁨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이 기쁨 누구의 기쁨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한 겁니다. 이 희년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려면 안식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안식일에서 안식년이 나오고요. 안식년에서 희년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안식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푹 쉬셨습니다.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 일 안 하고 푹 누워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걸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몹시 피곤하셨던 모양이죠. 7일째 하루를 안식하시게요. 하나님은 그런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실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어느 총명한 학생이 그럽디다. 예, 맞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창조한 게 아니고요. 이거 뭡니까? 말로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실 이유가 없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한 녀석이 또 받아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말하는 거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거, 몸이 피곤해서 쉬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해서 거기다 탁 놓고 보니까 정말 좋더라.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건 마치요. 제가 보기에는 좀 별난 엄마 아빠인데요.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쯤 되면요, 집에다가 벌써 아기방을 꾸며요. 애 이름 다 지어놓고요. 방 안에 애기방 다 꾸며놔놓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별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래놓고 태어난 아기를 그 방에다 데려놔놓고는요. 좋아하는 그런 신혼부부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좋아하셨던 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을요.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게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깨어버린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긴긴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깨어버린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안 하셔요. 사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어렵게 키우고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함부로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개조시켜버리면 얼마든지 될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인간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긴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심지어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까지 이 일을 이루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키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희년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삶에 대해서 딱 요약한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에게 매여 있다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사탄에게서 다 놓여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엉뚱한 데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에 너무 매이지 마셔요. 자존심에 묶이지 마셔요. 성질에 묶이지 마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묶인 데서 해방시켜버리셨고 풀으셨다라는 넉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이 믿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거든요. 그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가운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훗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이 모든 기쁨을 누릴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때 누릴 그 기쁨을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서 그 기쁨을 함께 당겨서 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답은요. 희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습니다.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요 여전히 가난한 자여, 눈먼 자여, 포로된 자여, 눌린 자. 눌린 자라는 의미는 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갇힌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린다면 죽은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부디 이 땅에서도요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제발 거울 한번 보셔요. 너무 심각하지 마셔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저게 좀 이상하다 왜 저러나 싶을 만큼 웃고 사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등기 우편이 반송됐거든요 하는 전화 오거들랑 즉시 끊으세요. 아 요즘 그 저 전화로 사기치는 게 얼마나 교묘해져 가는지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는데 반송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끊어요? 그죠? 찾으러 가야죠. 아마 등기 포기하고 그런 전화 오거든 무조건 끊으세요.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도 속아가서 돈 뺏기는 세상인데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모르겠는데 저 저녁 먹다가 우리 집에서 그 전화 받았습니다. 이야, 우리 집 사람 말, 우리 집에도 이런 전화가 오는 거 보니까 우리 집이 꽤나 유명한 모양이다 이래요. 유명하다고 오는 전화가 아닙니다 그게. 제가 낮에 있으면서도 가끔 전화 받으면 전 일부러 좀 오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세요. 사장님, 가면, 아, 예, 제가 사장인 줄 어찌 알았습니까? 그거 한참 해요. 왜요? 내라도 붙들고 있어야 그 시각에 다른 사람이 덜 당할 거 아니겠나 싶어서 한참 붙들고 해줍니다. 실컷 얘기하다 보면 또 끊어버려요. 세상은 이런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건 다 기억하고, 이거 잊지 마셔요. 그걸 먼저 보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